사도행전 20장이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소요가 무슨 소요인지 기억하시죠? 에베소에 2년 조금 넘게 있으면서요. 에베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의 위협을 느꼈던 그 데메드리오 일파가 소요를 일으켰고 결국 뭐 별 소득 없이 앉게 됐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없었던 말씀드렸는데요. 그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그 바다 건너 있는 고린도에서 소식이 온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 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컨대 물론 그렇게 추측할 근거가 있긴 합니다만은 고린도에 잠시 갔던 것 같아요. 바울이요. 근데 가서 냉대를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약한 말을 해서 곧 돌아오고 난 후에 몹시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그걸 우리 후대 사람들이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꼭 읽으세요. 그게 그 말이 나옵니다.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아주 심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를 붙인 겁니다. 붙여놓고 디도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요가 그침에 말했는데 소요가 딱 그치고 난 후에 바울이 가장 지금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디도가 어떤 답을 가지고 돌아올지 그걸 견디다 못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디도를 만나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얘기를 간단하게 그냥 기록을 하고 말았습니다만은요. 그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려놓고 그다음 보세요.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러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간 사람이 디도 만난 이야기나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가 그 얘기를 다 빠뜨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 고린도 후서 2장을 잠시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보다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꼭 먼저 읽어보셔요. 여기 이 내용하고 관련 지어서 읽을 때 이 고린도 후서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2장 12절.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루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가기 전에 들렀던 곳이 드루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루아가 지명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게도냐로 가려면 배를 타야 합니다. 에베소에서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드루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드루아에 갔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거기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는요. 구체적인 사항은 적어놓더라도 일단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말씀을 깔아쳐달라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라는 분이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디도를 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날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디도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염려하며 기다렸기에 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붙잡는 사람들을 놔두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요. 앞에 1장쯤에 보면, 근심 걱정이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근심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 소식을 전해주는 디도를 만나기 전에는 몇십 명이 편치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선교사가 믿겠다는 사람 놔두고요. 배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겠느냐,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마게도냐로 갔는데, 2절에 나오는 그 지경으로 가는 것은 마게도냐 지경을 가리킵니다. 그 지경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랬죠. 디도를 만나고 싶어서 드로아에서 전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건너간 사람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누가가 얘기를 빼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아니, 디도를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디도가, 선생님, 저 이번에 쓰신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평안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됐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안 가고요. 그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기서 한 8개월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8개월을 머물면서 그 지역의 가장 먼 지역, 그러니까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아주 가장 먼 지역입니다. 로마서 나중에 15장에 확인을 한번 하셔요. 그 일루리곤에까지 복음을 편만이 전했다는 기록이 그 로마서 15장에 나오는데 이때 일입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에 복음을 다 전하면서 거기서 8개월을 머물렀는데,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내가 디모데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근심 걱정했느냐는 얘기를 쭉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냥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읽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상황을 이해를 하고 고린도후서를 읽으시면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실 때는 고린도후서를 꼭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헬라에 이르러 그랬죠? 이 헬라에 뭐가 있습니까? 이 헬라의 중심에요. 이 헬라의 중심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중심한 그 지역을 8개월 동안 순회하면서 전도하다가 고린도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 갔을 그 다음에 3절이요. 거기 석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새라고 그러죠. 수리아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수리아가 출발 지점 아닙니까?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수리아에는 뭐가 있죠?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수리아로 가고자 할 생각하는 것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진영 나올 때 이런 용어들을 이해를 못하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했다 그런 뜻인데,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생략해버리고 그냥 막 빅빅빅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려고 할 때는 왜 그럴까요? 뒤에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기록할 만한 많은 사항들을 빠뜨리고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뭐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이렇게 분류해서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데, 누가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도 별로 구분도 안 하고 그냥 쭉 지나가려고 하면서 뒤에 돌아오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누가가 가령에서 바울을 우리에게 소개한다고 보면, 바울은 바울을 선교사로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앞부분에서는요, 정말 능력 있고 헌신적인 전도자로 바울을 소개하는 셈인데, 그러면 20장에는요, 여러분 뒷부분 이야기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쓱 한번 보세요. 보면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려고 이루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뒷부분에는 보면 이제 주로 저기 뭐죠? 그 유두고 얘기가 좀 나오고요.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 여기가 이제 여기 주로 주를 이루죠.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 뭐예요? 관리 차원. 관리 차원인데 교회에서 관리란 용어를 안 쓰죠? 바울이 그러면 권사예요? 권면을 열심히 하면 권사고요. 관리를 열심히 했으면 뭐죠? 관리를 열심히 한 사람을 매니저라고 그러는데. 아니, 두분 이야기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걸 좀더 교회적인 용어로 바꿔줘야죠. 선교사, 능력 있는 선교사로 쭉 설명해 오더니 여기 와서는 선교사라기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바울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죠. 세워놓은 교회를 돌아보는, 1차, 2차에서 세워놓았던 그 교회들을요, 다시 되돌아보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러는 겁니다. 누가가 그런 의도로 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다 싶은 얘기가 뒤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급하게 전부 건너뛰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베드로 아니 바울의 그 설교 내용도 자세히 보면요, 전도형 설교는 아닙니다. 전도형 설교 아니고, 그럼요. 교회를 어떻게, 그리고 교인들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기를 수 있느냐, 어떤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린 바울을 볼 때요,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이면서 동시에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데 보면 바울은 정말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도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면서 편지를 쓰고 크게 가슴 아파했잖아요. 마게도니아로 돌아가서 디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요, 그 기쁜 마음에 고린도 후서를 또 썼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로 갔다고 그랬는데 그 고린도에 가서 석 달을 있는 동안에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게 있으면서 그는 로마로 갈 꿈을 가진 겁니다. 내가 로마로 가게 될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으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회하고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만나지 못하는 교인들에게는요,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 보면 정말 대단한 열심으로 교회를 돌아본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올 때에 보면 4절을 보시면요, 함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행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일행이 많을까 하는 것도 나중에 꼭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인데요.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에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로마서를 여기서 썼거든요. 여기를 써서 로마로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로마로 못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로마서 끝부분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했다는 걸 기억하시죠? 내가 갈 때 안 그러면 한다고 소동 피우지 말고 미리 떼어놨다가 그때 가서 억지로 하는 일 없도록 하라. 뭐 이런 얘기 한 적 아니십니까? 다 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마무리 부분에는요, 이 바울이 신경 쓴 게 뭐냐면, 헌금 모금하는 일이었습니다. 헌금 많이 하라고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교회들마다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 헌금을 그 각 교회의 대표들이 가지고, 친히,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행자가 많은 이유는, 그 교회들마다 대표입니다. 그 교회가 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그 아시아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나중에 다른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까지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는 거의 모든 교회에 헌금을 열심히 하라고 당부를 하고 그것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려고 애를 썼던 거죠. 재밌는 거는 고린도 교회에는 헌금하라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네? 그렇게 저 바울 믿을 수 없다고 애를 먹였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헌금 많이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금 얘기를 해서 너희가 당연히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니라.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복음을 받았으면 영적인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니라. 그래서 헌금하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액수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기근 가운데 있었고 또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겪고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언급해야 될 얘기겠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바울이 그 왜 옥에 여러 해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총독이 풀어줄만 한데 안 풀어주고 붙들고 있었던 이유 중에 뭐가 나오죠? 예? 그 헌금 하면 안 돼요. 돈을 바라고 총독이 돈을 바랄까 싶어서 자주 만나긴 하면서 풀어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울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총독이 그랬을까요? 총독이 그렇게 정보에 어두워가지고 무슨 총독을 해요? 그러니까 총독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왔더라 하는 정보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총독은 그걸 뭘로 생각을 해요? 바울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바울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 잘 족치면 돈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총독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는 건 보면 바울이 헌금을 많이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죠.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그 헌금이 단순하게 구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굶으면 굶었지 이방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양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더 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헌금한 것을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됩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는 표가 됩니다.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방인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이거는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서로 용납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른 채 그걸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바울에게서는 아주 상당한 의미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이걸 보면서 감동을 하나 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가오면 안 되나요? 자기도 일행이 있잖아요. 여기 이름이 안 나와서 그렇지 기본적인 일행이 있거든요. 그걸 다 가져오게 되면 아니 그걸 자기가 받아서 그렇게 가져오고 싶은 생각 없겠어요? 아니 그렇게 가져오면 누가 빛이 납니까? 바울이 빛이 나잖아요. 선교하러 나가서 교회도 많이 세웠고 믿는 제자들도 많이 키웠고 에베소에서는 막 큰 부흥을 이뤘고 그 다음에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 도왔다 이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손 안 댑니다. 각 교회들의 대표들을 소집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친히 함께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재정에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나 봐요. 결제는 누가 합니까? 큰 돈 쓰게 되면 저희 아버님 친구 되시는 연세 많은 분이 저의 일을 하나 맡아가지고요. 그 인부를 데리고 일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일 때문에 삐져가지고요. 다시는 내가 그 일 하나 봐라 하고 손놔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웃기는 거예요. 인부를 수고한다고 짜장면 사줬답니다. 짜장면 사줬는데 그거 안 물어보고 뭐 집사가 멋대로 사줬다고. 누가 그랬겠어요? 그 야단을 누가 쳤겠어요? 목사님이 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 집사가 감독하면서 인부들 동원회가 일하면서 점심 하나 사준 거 그것도 사전에 허락 맡아야 되고 함부로 그 정도 돈도 못 쓰냐 이제 이랬다는 거죠. 교회들마다 사실은 목사님이 재정에 그렇게 손을 안 댄다는 것이 현재 구조상 어렵습니다. 안 하는 것 같아도 기본적인 결정은 목사님들이 거진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바울은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결정했던 것을 존중하고 그걸 그대로 따르고 있는 듯 싶어요. 뭐냐면 집사들을 왜 세웠죠? 물론 사도행전에 집사라는 얘기가 우리말 성경에 한번 나오긴 나옵니다만 그 집사라는 용어가 안 쓰였어요. 그냥 일꾼들을 세웠어요. 세운 이유가요? 앞에서 사도행전 공부를 해가 왔잖아요. 재정 출납입니다. 구제하고 헌금 관리하고 이걸 다 맡겨버리고 사도들은요. 우리는 그 손 안 됩니다. 뭐 하려고요? 아니, 사도행전 초기 일곱 명 이유가 뭐예요? 일곱 명.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고 이런 문제는 저 교회 일꾼들에게 맡기겠노라고 했던 그 전통을요, 바울은 충실하게 지금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생색을 내도 충분히 할 만한 일일 듯 싶은데 바울은 그런 생각 전혀 없이요. 이 돈, 교회가 헌금한 거 그게 대표가 다 가지고 가자. 다른 이유가 또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주 목적이었겠지만 어쨌든 개인 이름으로 그 돈을 관리하고 뭐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해서 오늘날 목사님들도 재정 문제는 막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전적으로 맡겨놓고 그 말씀과 기도와 여기에만 전념하는 목사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뭐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다.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이거 지도 꼭 보셔야 합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면요 바로 직행입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거꾸로 올라가면요 빙 두르는 길이 됩니다. 마치 그 예를 들어서 스웨즈 운하 통과해버리면 될 일을요. 통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 저 남쪽으로 돌아야 안 됩니까? 뭐 그건 좀 과장이긴 하지만 여기도 그 비슷한 그 현상입니다. 아니 뭐 유대인들이 자기 죽이려고 애쓰는 거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를 타면 그 배가 항해를 끝내기까지는요, 사실은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기껏해봐야 그 대 안에서 쉽게 말하면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피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위험성이 높으니까 그 배를 안 타고 육로로 다시 걸어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돌아가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길이 멀어요. 바울같이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날씨기 바락하고 배 타고 그냥 용감하게 가는 게 안 옳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좋은데 피할 수 있는 어려움조차 피할 생각도 안 하고 만용을 부리는 것은 옳지 않을 때도 들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빠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저렇게 크고 있는데 굳이 그 배를 타고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빙 둘러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요. 다른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고 6절에 우리는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나고 드로아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요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1, 2, 3절 할 때는요 굉장히 빠르게 아주 뭐 간단간단하게 쭉 다 지나가 버려놓고 여기서부터는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그 13절 거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기는 도보로 가고 우리는 배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14절이요. 아소에서 그 다음에 미둘레네에서 그 다음에 기오 앞에 그 다음날 사모에 지명이 미리 말을 해봐요. 우리 어딘지도 모를 지명들을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합니다. 앞에서는 그냥 슬렁슬렁 지나가는 거 여기는 왜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할까요? 어려운 답 아니고 아주 싱거운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가 빌립보에서 이 글을 쓴 누가가 빌립보에서 합류해가지고 함께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전 얘기는 누가는 들은 얘기고요. 여기는요 자기가 접근 얘기입니다. 아마 그래서 다시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빌립보 지역에 머물러 있고 가령 바울이 그 아테네나 고린도로 갔을 때는 또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마게도니아로 또 굴러 올라오니까 거기서 합류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고 있는 듯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특별히 6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갔다 그러거든요.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에 가는데 5일 걸렸대요. 그냥 우리 읽으면 그냥 슬쩍 지나가면 되는데요. 그러면 요거 저 앞부분에서 거꾸로 드로아에서 배 타고 그 빌립보 성으로 갈 때는요 배가 이틀 만에 갑니다. 요게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5일이 걸렸다는 거는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바람이 뭐 거꾸로 불어가지고요 항해를 제대로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하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6, 7절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안식 후 첫날에 모였을까요? 답은 아까 이야기 드리면서 얼핏이 드린 셈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이유는요. 주 목적이 전도죠. 전도입니다. 그럼 안식 후 첫날에 떡 떼려고 모인 건요?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들어가는 거죠. 이 안식 후 첫날을 다른 말로 하면요?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뗐다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뭐 하는 날인데요? 어떤 날이죠? 그러면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주일날로 예배의 날짜가 바뀌었다는 건 예사 변동, 예사 큰 변화 아닙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안식일 보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얼마나 크게 받느냐가 짐작이 되죠. 안식일요? 그거 지킨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크게 보았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모였겠어요? 저녁에 모였겠어요? 뭐 장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언제쯤 모였을까를 조금은 생각해 보세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유명한 유두고 얘기입니다. 누가가 쓰고 싶은 얘기 중에 유두고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였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두고 얘기를 왜 썼을까요? 누가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오역설 할까요? 예배 시간에 졸면 이름 꼴난다.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유두고 얘기를 썼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뭔 얘기일까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도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데 도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냐. 날 보고 설교 못한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말아라. 뭐 그 얘기 하려고요? 아들은 물었더니 이런 사람은 예배 시간 전에 밥 많이 먹지 말라고. 아마 이 청년이 떡을 많이 떼먹고 배불러가지고 졸다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아이들 농담상 그런 소리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답 뭐예요? 유두고 얘기를 쓴 이유가 뭐겠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걸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빠뜨릴까 빠뜨려가면서 쓰는 거 할 때는요. 다 목적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또 새로운 계기라도 이런
무슨 일이야?
설교에 이제 어떤 돌 정도로 이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듣다가
그거는 추정이고요. 네.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12절 보세요.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드로아에서는요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냥 다른 데서 듣고 기동량으로 듣고 와서 교회가 썩어졌고 믿는 사람이 생긴 그곳에 지나가면서 그냥 막 열심히 말씀 좀 전하고 하는데 이들의 신앙이 아주 얕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절 한번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강성 계기가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래 가지 말고 이 본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이 일을 통해서 여기 드로아의 초신자들이 말이죠 위로를 많이 받았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돌아보시고 계셨더라.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감격으로 이 유두고 사건을 봐야 되는데 이걸 볼 때마다 아 졸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만 넘어간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유두고를 붙들고 야단 안 쳤을까요? 왜 그 쓸데없이 졸아가지고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되냐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되기 싶어요. 부산에 가서 뭐 7박 8일씩 수련회 하고 한 3일 정도 꼬박 잠 못 자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부산에서 경주까지 기차를 탔는데 완전히 녹초가 제가 잤던가 봐요. 경주에서 포항 들어오는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아이들 3명이요. 그냥 퍼져 자고 있으니까 그 기차 청사로 올라왔던 아줌마가 보고 깨운 겁니다. 다행히 기차는 안 놓치고 갈아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집에 가가지고 오후에 잠시 컴 자고요. 저녁 예배 간 거죠. 수요일입니다. 제가 그때 대반주를 맡아 있었거든요. 다른 교인들은 전부 바닥에 앉고요. 반주자는 성가대 의자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의자에 앉아 듣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볼 때는 이 옆면만 딱 보게 되죠. 전 목사님 딱 쳐다보고 교인들은 저 옆면만 딱 보고 있는데, 그 설교 시간에 이제 이렇게 딱 앉았는데 제가 기억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살포시 들리는 게 목사님 속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뜯어가지고 이거 마치는 폐송을 치고 내려온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단 얘기입니까? 설교 다 할 동안에요. 눈도 깜빡 안 그리고 딱 보러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내 친구 두 놈이 저 뒤에서 졸다가요. 저분은 왜 졸지도 안 하나? 이랬다는 겁니다. 설교 마치고요.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근데 반주자란 자식이 꼼짝도 안 하고 딱 이러고 있더랍니다. 그저서야 저놈 잔다 이걸 안 거죠. 찬송가 다 부를 동안에요. 그냥 목사님만 쳐다보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찬송가 제대로 됐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유일한 겁니다. 네, 유일한 기억인데, 내려가서 제가 야단을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아무도 야단 안 쳤습니다. 웃고 난리는 났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지금도 하면, 나이 많은 그 권사님들 지금도 하면 웃고 죽는다고 얘기 웃고 그럽니다. 아무도 야단 치진 않았어요. 자들이 수연해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하긴 했나 보다. 이러고는 지금 아주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근데 어떻게 잠이 들면 창문 소리가 전혀 안 들렸어요. 아마 유두고가 창에 떨어져 죽은 그 사건을 두고 네가 막 쉴데 없이 그 졸다가 그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들어와 있는 교인들이 정말 참 크게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셨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유두고 이야기를 써놓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누가가 쓴 의도는 그러하고 이제 뒤까지 조금 쳐봅시다. 왜 그렇게 쳐놨을까요?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하잖아요. 이 언제 모였을까를 좀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설마 새벽부터 모였을까? 언제 모였든 간에 한밤중까지 계속 간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같이 오전에 모였으면요. 오전에 모여가지고 강론을 한밤중까지 계속 한 겁니다. 아니 초저녁에 모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길게 했네, 그죠? 그게 유두고 탓만 할 게 아니라 세상의 형편도 고려 안 하고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한 이 사람 탓 아니냐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조금 심했구나 싶은 측면이 하나 있는 게요.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설교를 계속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했어요.
예, 또 했어요.
네.
지독한 사람이다,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조금 달라요. 앞에서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네, 이렇게 했다가, 11절에 보면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로 돼 있죠. 그러니까 강론의 방법을 바꾼 겁니다. 강론이라 그러는 거는 혼자서 열심히 강론하는 거였잖아요. 유두고가 떨어져서 그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는요.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야기라는 거는 수고받으면서 그래 갔을 거란 얘기죠. 약간 지독하긴 지독해요. 방법을 바꿔가면서 새벽까지 계속했으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박 2일간 동해를 한 겁니다. 자, 이거 누구 탓입니까 이거? 아무도 유두고 탓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의는 확실히 있는 거죠.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유두고가 왜 떨어졌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말씀에 이렇게 열심 내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위로하셨더라. 그걸 정답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또 싱겁은 질문이지만요. 해봐야 별 소용없는 거. 이 누구가 왜 창문에 걸터앉았어요, 하필이면.
사람 많아.
예. 그럼 이 누구가 잘못은 아니네, 그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요. 잠이 오니까 창문가에 앉아가지고 잠이라도 깨. 그러니까 유독도 노래 듣는 거네, 그죠? 그 다음에 그거 보세요. 저게, 그, 8절 끝에 보시면 등불을 많이 켰더라고 말합니다. 요즘 전기불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전기불이 아마 암만 많이 켜봐야 원하고 좋기만 하죠. 그 옛날에 이 등불 뭐겠어요? 기름으로 거름이 펄펄펄 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켜놔놓고 이러니까 안에 공기도 많이 나불끼고 환기도 좀 하려고 창문도 열었을 터이고 뭐 이런저런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박 2일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그때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셨더라.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 이 정도 열심 있나요? 요즘은 좀 보기 어렵지만요. 우리 한국 교인들 옛날에 이랬습니다. 몇 날 며칠 가가지고요. 자리 깔고 앉아가 그 자리에서 묵고 누워 자고 그러면서 그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이 그런 열심에 기인한 바가 참 큽니다. 그때는 그걸 뭐라 그랬죠? 부흥회라 안 그러고요. 주로 사경회라고 그랬습니다. 사경회. 부흥회는 뭐고 사경회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걸 주로 했다는 얘기죠. 아주 아주 한국 교회가 독특한 케이스였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였고 우리 학창 시절에 수련회 가면요 진짜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요즘 아이들 집회 가 보면요 제가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좋긴 좋은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성경 본문은 겨우 몇 절밖에 안 돼요. 겨우 몇 절 기억시키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성경 자체가 없어요. 일단 어느 한 부분 짤막하게 읽어놓고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오만 좋은 얘기가 다 들었어요. 재밌긴 한데 성경 본문을 성경하는 건 너무 적다.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대신 아이들 오디션 많이 보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이. 이벤트도 있고요. 찬양해요. 찬양에 큰 시간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앞뒤 찬양 모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설교 한 40, 50분쯤 되는데 그 가운데 성경 본문이 너무 작더라. 이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보는 안타까움인데 적어도 한국 교회는 옛날에 말씀에 정말 뜨거움이 있었고 여기 이 교인들요. 이렇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난리가 나지 싶어요. 제가 설교가 조금 길답니다. 보통 45분 정도를 안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하다 보면 50분 넘어간 때가 더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 보고 설교 길다고 딱 한 사람이 자꾸 빈찬을 줬습니다. 예, 아모님이 딱 칭찬을 한번 자주 주더니 요새 조용해요 그만.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데 어저께 또 누가 한마디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 10분 줄일까 생각 중입니다. 누가 그러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댕기는 꼬맹이가 그러더랍니다. 오늘 엄마 아빠 늦게 오는 거 보니까 홍 목사님 설교했구나. 아가 그러더라. 그 얘기를 누가 하셔가지고 뭐 은근슬쩍 본인도 조금은 줄이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실제로 뭐 한 50분까지 설교 듣고 앉아있으면 힘은 좀 들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너무 그거 한 것 아니냐 싶어서 그러면서 조금 줄이는 것이 좋을까 싶기도 하고 막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기분이 괜찮은 거,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 좀 하자, 이러고 저녁에 모이라 했더만은, 제가 7시에 모여서 10시까지 하면 안 되겠냐? 이랬더니 아이들이, 뭐 하려면 한 12시까지 해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들 12시가 그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7시에 모여가지고 12시까지요. 하루에 5시간씩 사흘을 버텼는데, 저거보다 내가 더 세더라고요. 암비기 풀고 저녁에 5시간씩 사흘을 버텼는데, 후유증은 제가 더 컸습니다.
하고 쉬고 이렇게 하고
아니요, 뭐 다섯 시간 하면 도중에 뭐 화장실 한번 갔다 올 정도 쉬고요. 뭐 계속 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모시마 하나가 집에 가가지고 했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엄마도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가서 성경이나 좀 지들 배워라. 고등학교 형이 모시마 하나가 저 엄마한테 가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몇몇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러고 있으면 말씀 속에서 깨닫는 바가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낀데, 저런 것도 저기 연례화되고 정기화되면요, 그게 아이들에게 입으로 전해져서 이게 아주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루 3시간 하면 좋으라고 했더만 아이들 5시간 가는 바람에 내년에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겠어요. 분명히 그 강의 도중에는 제가 잘 견뎌냈는데 꼼짝도 안 하고 딱 버티고 가는데 후유증은 제가 커가지고 뭐 예,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껏 여기 길을 끄는 게 아마 그 원인이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내년에는 하기는 허되 자제는 좀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중에. 아니, 그러면서 이 유두고 얘기를 보면요,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 하려면 이래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위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소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그래서 가고 다른 사람은 배 타고 가고, 어느 쪽이 빠를까요? 걸어가는 거하고 배 타고 가는 거고요. 바울이 먼저 간다고요? 뭐 어느 것이 먼저 왔느냐고 말하긴 곤란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일이 안 하죠. 그러나 또 한쪽이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생각한데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포항에서 출발해 가지고 고령포로 갔는데, 나 걸어갈 테니까 너가 배 타고 와. 배는요, 저리 둘러가 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걸어가는 길은요, 여기 가로지르지 않습니까? 아마 요런 지형입니다. 요 부분이. 요런 지형이기 때문에, 배로 가는 사람이 조금 빠르더라도, 아마 바울은, 걸어가는 것이 좋은 이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가 사실은 그 꽃피는 4월이었답니다. 바울은 걸어가면서 경치 구경도 하고, 좋은 경치를 보면요, 하나님 더 가까이 계심도 느껴지고, 아마 그런 게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경치만 같이 가지, 왜 혼자 그러면?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6절 뒤에 보면요, 그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는 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순절 안에 급히 가려고 하면, 그 바울이 지금 출발해가 가고 있는 이때가 기간이 언제쯤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인데요. 가능합니다. 이 본문에서요.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6절에 거기 보면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냈다고 나오죠. 유월절과 무교절하고 간격이 얼만지 아세요? 아, 참, 말 잘못했다. 오순절하고 유월절하고 그 며칠 차이죠? 49일입니다. 오순이 50이라는 뜻이잖아요. 유월절 지나고 50일째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50일 차이입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무교절 했잖아요. 목요절은 유월절하고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을 다 지냈다 그러니까 50일 중에서 7일을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 타고 가는데 5일 걸렸고 들어와야 해서 1회를 지냈던가요? 드로아에서 1회를 머물고 그 다음날 또 집회를 하고 1회 뜨면 2주잖아요. 도중에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대강 한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남았으면 20일인데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20일이면 지금 우리 시으로 생각하면 넉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넉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배라는 게 지금처럼요 똑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 여기 들어갔다가 손님 씻고 누가 기다리달라 그러면 기다리고 물론 누구 기다려 가는 거는요 짐편이라든가 이런 큰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항해가 어떻게 될는지 장담을 잘 못하죠. 요즘 완행 열차보다 이거 더한 겁니다. 역마다 다 쓰고 빵꾸 나면 때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제 출발할지도 모르고 뭐 이런 배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20일이라면 괜찮을 듯한데 바울이 그걸 급히 가느라고 에베소에 들어가지도 않는 걸 보면 한 20일 정도도 마음이 좀 급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코스거든요. 그게 무슨 코스냐 하니까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가면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그리 안 가고 빙 둘러서 여러 나라 소비해버렸으니까 마음이 급한 것이 정상일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마 좀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가 밀레도하고 가깝거든요. 그럼 얼마 된다고 에베소에 안 들어오고 거기 그냥 장로들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고 가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되는데 그 왜 에베소에 정말 안 가고 싶겠습니까? 저기 어떤 곳인데요? 1년 전만 해도 거기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곳 얼마나 가보고 싶은 곳 아니겠어요? 성도들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안 가는 이유가요? 왜 안 갔겠어요? 가보면요 또 시간 걸려요. 만날 사람 뭐 할 사람 또 집회하자고 대들지 않겠어요? 한 말씀 하셔야죠. 모처럼 왔는데 이래가 가면 또 여러 날 걸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마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안 들어가고 대신에 거기 있는 장로들을 전부 오라고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 가만히 보면 사실상 그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러니까 이게 일종의 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에 무슨 얘기가 주로 담겨야 될까요? 앞으로 잘해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로마로 가서
예.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해라. 그거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나 보세요. 18, 19, 20절 한번 보세요. 19절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자랑이죠.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나요? 분명히 유언이라면 앞으로 너희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잘해라. 그 얘기 당부해야 정상일 텐데 왜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을까요? 답은 3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보는가.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그러죠? 이건 내 자랑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가 교회에 인도자로서 너희도 이렇게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이래 사랑해도 됩니까?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사랑도 해야죠.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해서 못 사랑인데, 교회에 온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라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참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런 말 한 사람 혹 본 적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요? 그럼 어디서 누가 이런 소리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 얘기하고 여기 이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너희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자랑이 틀림없는데 바울은요 그걸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위대한 바울 맞습니다. 위대한 목회자고요. 크든 작든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얘기 좀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들 같으면요? 우리 엄마 같은 여자 있으면 나 장가 갈 거야. 뭐 이런 거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있으면 시집 갈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아이들 입에서 나오면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이 뭐라고 하는지 열심히 보셔요. 그 아들, 딸에게 점수를 못 땄다고 생각이 되시면요. 걔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삶의 어떤 태도를 좀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틀 전에 그딴 소리를 했거든요. 아이들끼리 모이면 집에 엄마, 아빠 얘기를 그렇게 한답니다. 하는데 엄마, 아빠 욕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뭐 우리 딸내미가 듣기 좋은 말을 한마디 투가 저게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삐쩍거리 샀더만은 그래도 나가가지고는요 저게 엄마 아빠 사랑하고는 사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적어도 바울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내가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해주기 바란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에 이 말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제가 이 말 한 사람은 바울밖에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 있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다 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아예 조금 못하는 것 정도는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가 좀 조금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이 장로들에게 한 긴긴 이야기를 그 찾아가면서 요약하면 좋은데요. 그 사실은 바울이 아주 신심 당부합니다. 두 가지 당부를 해요. 하나는 28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28절에 어느 단어일까요? 그건 표시해 두세요. 긴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28절에 보면 삼가라 간 단어가 있죠. 삼가라. 삼가는 게 뭡니까? 절제하고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뭘 위해서요? 양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삼가해라. 그게 하나의 당부입니다. 아마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성질대로 뭐 큰 사람 치고 성질대로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참가해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또 하나는요, 31절이에요. 어느 단어 같습니까?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는 단어가 35절에도 그 끝부분에 보시면 기억하란 말이 나옵니다. 제발 기억해주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주라. 그러니까 이 긴 얘기의 핵심을 요약하면 스스로 행동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좀 기억해주라.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길게 나열한 것도요. 하나의 모범으로, 모범으로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이 그러하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22절부터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헌신을 했지만 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이렇게 수고 많이 했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있겠어요? 대단한 환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데 바울이 압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알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감동을 많이 주죠.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조금 뺏다하게 생각해보면요.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일 마무리를 하는 거고 마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거기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하고 곤란해질 것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문이 열려있는 로마로 바로 또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헌금 가져가는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 맡겨가지고 그대로 보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꼭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까? 바울의 이 태도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계획한 이 일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 일이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어쩌면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보다가 막 길을 돌려서 바로 로마로 가버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계산을 할 수 있을 법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럴 때는 적대에서 고린도에서 배탈 때 그러지. 그때는 피했던 사람이요. 이때는요. 전혀 피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게 하신 분은 여전히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가야 한다라는 사명감이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감동적인 그 말씀을 남기면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시는 내가 너희를 만날 수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디 내가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교회를 잘 그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하죠. 이 장로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말 속에서 본다면요. 28절을 다시 봅시다. 중간쯤이에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예, 자기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다. 이러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야 했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관계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원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구역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본다고 말할 때 이런 각오를 가지고요. 뭐 교회가 딴 거 아닙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정말 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 한 사람을 돌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셔서 세운 교회라는 생각을 우리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라 그러면 어차피 돈 모아가지고 땅 사고 건물 사가지고 세워놓고 교회 세웠다. 생각 모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피 흘려가지고 땅 사고 집 짓려고요? 거기에 정말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면 우리 헌신이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교회가 이거 전도를 해가지고 기업 그 경영이나 이렇게 단계를 하는 그게 전도에 오래되는 거예요.
될 수도 있죠. 근데 잘 하면 또.
네. 오히려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어떻게든 우리의 헌신이나 수고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렸다고 말하는 이것 때문에요. 그렇게 헌신할 수 있고 장로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또 우리가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 이웃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도 그것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해야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가 조금 뒤집어졌는데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복된 길이다. 맞습니까?
복된 길만 아니에요.
복된 길만은 아니고 또 어떤 길이요?
예.
됐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때때로는요, 가시밭길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막말로,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내가 영어 뭐할라 일로 와가지고 이러지 말고 좀 즐겁게 걸으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확신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눈이 띄가지고 시집을 잘못 따가 지금도 생고생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성령이 잘못 인도하셔가지고, 그죠?
그럼 다 하나님 잘 때리셨네.
네? 결혼은 잘 했는데 내가 시집을 잘못 따가지고, 중요한 거는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때로는 가시밭길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로 인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생각만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쯤은 감동시켜, 제발. 한 번만 하나님을 감동시켜 놓으면요. 글쎄요, 뭐, 쏟아 부을 날이 있겠죠.
근데 목사님은 어떨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저 뒤로 가보면, 똑같은 나무 종인데요. 그 연번 옆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그냥 한 이렇게 들게 버려서 심은 나무가 있거든요. 그럼 벌써 가지랑 이게 다 달라요.
어, 그렇죠.
사람도 이 천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벌써 그 사람에게 어떤 자리매김을 하셔서 인생의 어떤 쓴맛, 짠맛, 신맛, 뭐 짠맛 이런 걸 다 갖추고 이 운영하시는 것처럼 인생에도 슬픔과 기쁨과 뭐 이런 거를 다 각자 연극배우처럼 이렇게 공감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쓴맛이고 보통의 맛이라는 게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저 갈 뿐이죠, 뭐.
이제, 그, 삶의, 뭐라고 하죠? 연륜이 묻어나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그걸 어떻게, 뭐, 매달려서 저는 이런 역할이 좋습니다 하고, 통증 기도하고 뭐 혈압 기도하고 한다 이걸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게 이런 게 참 필요한데 제가 그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하고 다윗을 비교하면요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인지 아세요? 두 사람이 완전 연애를 합니다. 정말 뜨겁게 연애를 합니다. 이 남자 둘이가요. 누가 나이가 많죠? 요나단이 훨씬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누가 먼저 좋아한지 압니까? 쳐다보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요. 야, 친구하자. 누가 그랬어요? 요나단이 먼저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다윗은 촌놈이 돼가지고 어린아이고요. 골리앗과 싸워서 만났을 때거든요. 요나단은요. 왕자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다윗이 쳐다봐야 될 입장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해가지고요. 그 다음 뒤를 막 밀어버리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닮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옛날에 저런 짓 했는데 저 다윗이 딱 지르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그 남자처럼 이겨냈죠. 그것만 기억하시지 요나단이 그랬다는 건 모르죠. 아니요. 생각해보면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부하 하나 딱 데리고 바위 암벽 타고 올라가가지고 블레셋 군대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사건 아니 있었습니까? 하도 허기져가지고 땅에 꿀 찍어 먹었더니 아버지 사울이 그때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요나단이 그 모르고 먹었다가 나중에 죽을 뻔했던 사건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나단이 무사히 살아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바로 요나단인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울이 바보지 제가 그런 위험을 몰았지만요. 그때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하나만 달랑 데리고 그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처벽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 다윗하고 하는 짓 보면 흡사한데요. 요나단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운 다윗을 보니까 그냥 뭐 마음이 끌려버리는 겁니다. 왕자가 돼서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네가 왕이 된다. 틀림없이 네가 왕이 된다. 그래서 왕이 되도록 뒤에서 다 밀어줍니다. 죽을 고비를 죽지 않고 도망시켜버리고요. 저는 요나단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요. 요나단이 훨씬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갖 부를 다 누렸죠. 요나단은요. 그 버림받은 아버지와 함께 결국은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복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신앙대로 가는 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신앙대로 가려면요. 요나단이 더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보다가.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잘 부릅니다. 바울만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복은요? 바울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양떼가 5천이요 소가 뭐 500이요 그런 것입니까? 맨날 감옥에나 갇히고 두들겨 맞고 고생한 것밖에 더 있어요? 아마 천국 가면요. 다윗보다가 요나단이 더 귀하게 대접받고 상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런 배역을 받았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그게 뭐 비참한 죽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가 그 맡은 배역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 없을 때는 유다가 이제 원사지 능력이 그런 악한 일을 쓰였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그래도 너 마음 아프고 힘들게 그런 역을 맡았는데 잘했다 이러실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유다 경우는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세상에는 이제 악한 뭐 이렇게 뭐 범죄가 많이 이래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요 사람이 될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아, 그건 그렇죠.
환경에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떤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아주 악한 사람이나 그다음 뭐 아주 선한 사람이나 따져보면 별거 아닌데 그 차이를 내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었느냐는 차이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가 아무리 악하고 욕을 얻어먹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귀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칭찬을 받았다 해도 그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건 하나님에게 엄청난 죄악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기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 비하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비하면 작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를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린 사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 이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 믿음도 우리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우리 부인에 대해서 어느 집단이 저는 이상하게 그냥 마음속에 하게 믿어지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그건 엄청난 복이죠.
예, 따지고 뭐 의심이 가고 이게 없고 그냥 믿어지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안 믿어지는 것조차도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왜 믿음을 안 주시고 그렇게
그게 이제 그 선택이냐,
예,
자유의지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고생님 한 마디씩 더 답변되는 게 좀 굵은 문제만 잡고.
아, 저는 평소에 좀 하나님 직접 만나서 한번 정말 이거 따지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요. 막 얘기하고 싶은 문제가 너무 많은데, 저는 제가 성격이 좀 뭐가 나서 그런가, 왜 둥글둥글 좀 이렇게 이겨온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왜 그냥 두고 보시는지, 강대상에서 이렇게 어떤 전해지지 않아야 될 얘기들, 이런 걸 왜 그 순간에 입을 안 막으시는지, 그 몇천 명 교인들이 마음 상하고 나가도록 주의를 왜 그대로, 우리는 주의를 잘, 그 주의는 주님 온전하게 이제 이것이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속 슬퍼요.
원단이 받은 은사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나면요. 이렇게 해결된다는 것은 밥을 하나씩 하나씩 얻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겁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고 뭐 문제의식도 없는 분은 결국은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저기 답 찾아갑시다. 답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아예 저는 포기상 교회 내가 얘기한 얘기는 다 불평으로 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내가 심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입을 열지 말자 이제 이게 그냥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예, 그렇다는 방법인데.
그리고 감사하게 제가 마음속에 병이 깊어지는 걸 하는 것이고 이 자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심할 때 한 두 달간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올 봄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어떤 일이 이제 있었는데, 교회를, 난 이대로는 아니다 싶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단 요거 마무리 해놓고 또 계속 합시다.
네.
그래, 저도 한 두어 달 정도를 잠을 못 잃었는데, 제가 옛날 연애가 실패했을 때 잠 못 이루는 게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죠? 내가 교회 걱정 때문에 지금 두 달간 잠 못 자고 있습니다. 근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고민되고 힘드는 게 그게 이 달란트란 얘기래. 그러면 어찌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결국 아는 놈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 고민하다가 결국은 막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난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좀 더 두고 보시면 아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 맞춰놓고 합시다. 어쨌든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길도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요 참 가시밭길일 수 있는데, 바울은요 그 길을 씩씩하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참 감동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거. 30절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열심히 가르쳐가지고요. 가르쳐가지고 자기 제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가르쳐가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죠. 그럼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이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으면 안 되죠. 인기 없는 걸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욕하고 뒤에서 툴툴대고 있으면 크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비난을 듣거나 욕을 들어먹고 있으면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먹혀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말은 막 거짓말이라도 진짜 콩을 그냥 파치라고 해도 거짓 들을 만큼 선생님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아이들을 내가 끌어들여가 흡수해서 그 다음 이 아이들을요 예수님께로 보내야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은 뭐 구역에서 열심히 잘 가르쳐가지고 패거리를 만들거나 자기 똘마니 만들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의 제자로 삼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성도들에게요, 흉악한 이리와 이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흉악한 이리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고 말하는가 보세요.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런 얘기죠. 뭐가요? 말씀이요. 앞으로 이런 흉악한 일이든지 너희에게 닥칠 것이지만은 바로 이 말씀이 너희를 튼튼하게 세워갈 것이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탁하겠어요? 말씀에게 너희를 맡긴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참 이단이 많고 이 이단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밥으로 알아요. 돌아다니면서 어느 집만 공격합니까? 교회 폐 붙어 있는 집만 하려고 우리 밥이다가 덤비는 겁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다니는데 저놈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밥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또 뭐라고 합니까? 상대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어떻게 상대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쳐요. 가르치러 가면 힘드니까. 잘 가르쳐 놓지 않고 있다가 덤비거들 낙마 상대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요. 근데 말씀이 자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이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말씀에게 너희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그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요 하나 맺어볼지입시다. 35절 끝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라. 그리고 그러면서 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주는 게 기분 좋습니까? 받는 게 기분 좋습니까? 둘 다요. 둘 다. 둘 다인데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기분이 좋죠? 주는 게요? 열심히 받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는데요. 열심히 주는 사람은 병에 잘 안 걸립니다.
받은 부담이 되라.
하필이면 그 이스라엘 옆에 왜 사해라는 바다가 거기 있을까? 참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뀌는 바다요. 바뀌는 바다가 그 다음에 내보이는 데가 없어요. 그럼 사회가 지중해보다요 한 400m인가 낮아요.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걸 다 흘러들죠. 흘러들어가 그 다음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 그곳이요 사회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린 거죠. 받는 것도 그래 기분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받는 것보다가 주는 것이야. 열심히 받는 것 즐기면 병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요. 자꾸 베푸는 사람이요. 주로 어떤 병이요? 현대병의 무서운 것 중에는 전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겁니다. 저는 사람은 이게 잘 안 걸려요. 그래서 하여튼 베풀면서 사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육체도 따라서 건강해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닐 겁니다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게 맞대는 거죠. 가장 그렇단 얘기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암 선고받은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6개월밖에 안 남았다. 뭐하고 살 거냐 그랬더니 재산은 엄청 많은데 그러면 가기 전에 6개월 동안에 그거다. 쓰고는 가야죠. 나눠주는 것보다는 쓰고는 가야죠. 그 전까지 그럼 어떻게 살았대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탁 움켜쥐고요. 안 내놓습니다. 근데 내 죽고 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데? 쓰고는 가자. 근데 그 쓰는 걸 잘 썼던 모양입니다. 근데 열심히 썼는데요. 펑펑 퍼날리고 썼는데도 보고 불구하고 쓰다 보니까 날짜 지나가는 걸 잊어버렸던 모양이에요. 자기도 모르면서 6개월이 훨씬 넘어갔더랍니다. 아직도 돈은 많이 남았는데. 그래 결국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추고 좋은데 이래서 쓰다 보니까 자기 병도 낫고 안 죽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이 움켜쥐고 그럴 것이 아니고 베풀면서 교회를 잘 돌봐주기를 신신당부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보세요. 바울이 성교사입니까? 목회자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성교사로 쭉 얘기를 하다가 이 장에 와서는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신실한 목회자로 누가 그걸 소개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얘기로 매듭을 지으려고 그렇게 할 얘기 많았던 이야기를요. 3차 전도에 대한 그 마무리 부분이 굉장히 그 많은 얘기 있을 텐데도 그걸 누가가 가볍게 지나가고 있는 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 여러분들 대상으로가 아니고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보고 특히 감동을 좀 받고 가끔은 목사님들이 떠나실 때나 이 구절 인용해서 설교를 참 많이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사실은 아니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아보아야 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구절에서 깊은 그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